보면 한 부분인데 참을 수 없는 기쁨.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병든 신자이고 이 기쁨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아직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안에 정말 보통 기쁨이 아니라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멘 하고 기네요. 예.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알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첫째로는요, 기쁨의 근거, 기쁨의 이유를 우리는 주 안에서 생각하고 찾고 바라봐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어떤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 가장 큰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는 항상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주 밖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 밖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항상 기뻐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환경보다는 그렇지 않은 환경과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곤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늘 형통한 것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늘 곤고한 것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왔다 갔다 교대하게 돼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형통하고 또 어떤 때는 곤고하고 곤고함만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또 우리에게 곤고하다가도 형통한 삶이 이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곤고함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 주 안에서. 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 예, 한번 감옥을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은 흙으로 굴로 파가지고 요즘처럼요. 뭐 요즘 감옥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텔레비전도 있고, 예, 뭐 아주 식사도 괜찮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아예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돈 벌기도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감옥으로 이렇게 죄를 적당히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서 제가 읽어봤어요. 예. 그만큼 감옥이 오히려 가면 편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이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에요. 땅굴을 파가지고 마치 짐승처럼 그 안에 넣어놓고, 예? 뭐 밝은 빛이 있는, 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언제 나온다고 하는 날짜 기약도 없는 때예요. 그런 지금 암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있어요. 바울의 자기가 처하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을 보면 기뻐하라고요?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전혀 그럴 만한 이유와 형편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좋은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지금 비록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둡고 참담한 그런 환경 가운데 매여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내 형편이나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 환경이나 형편이 아닌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우리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기쁨의 근거를, 그 기쁨의 이유를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생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므로 항상 이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관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과 불화관계가 있다거나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쌓여요. 그런데 그 미움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 기쁨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의 불화관계, 불편한 관계를 우리는 잘 청산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화관계나 불편한 관계의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이라.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 관대함.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가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게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면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그런 것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삶,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요 자기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미워하고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불화관계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를 믿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맞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온갖 억울함과 멸시와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모르니까 저렇게 하지.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고 있는 로마의 병정들과 그리고 자기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들을 용서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아, 나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에게 와서 주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럼 몇 번까지? 그때 유대인의 숫자는 일곱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럼 일곱 번까지 죄를 용서해 줄까요?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죠?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인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은 기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기도해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희락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서 15장 13절 우리 한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서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뼈가 마른대요. 뼈가 마른대요. 그러니 우리가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뭐예요? 그것이 가까이 내 삶의 직면에 있어요. 우리 속에 침투해 오고 있어요. 나를 주장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근심이 염려가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뭐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한번 근심해 보세요. 걱정해 보세요. 자꾸 기쁨이 생기나?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그 빼앗아가는 거예요. 빼앗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는 염려하고 어떤 건 염려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놓고 염려 대신에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은요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더 나아가서 모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가운데 베토벤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토벤은 32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베토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유서까지 썼다는 거예요. 근데 유서를 쓰고 자살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귀가 뚫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기쁨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눈은 감겨져 있고 보지 못했는데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더래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생기는 그 기쁨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하면 작곡을 한 거예요. 그것을 작곡한 것이 뭐냐면 그가 교향곡 9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합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창. 합창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지금 첫 곡을 불렀죠? 기뻐하며 경배하며 불렀죠? 그 찬송이 바로 베토벤이 부른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작곡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이 그 기쁨 속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요. 베토벤 교향곡 9번입니다. 합창. 이게 바로 우리 찬송을 부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가사는 다르지. 가사는 자기가 평상시 좋아하는 이 괴테와 실러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괴테는 문학가고 그 실러가 지은 환희의 노래라고 하는 그 시를 있어요. 그 시를 갖다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너무 정말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이 떴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모든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정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근심해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뭡니까? 근심이고 염려이고 두려움이고 불안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가? 기도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불안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이기고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이웃도 기뻐합니다. 나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다면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근심과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와 감사로 염려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기뻐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옵시고 관용하며 관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